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은혜 많은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한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심기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죠. 뭐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붙어도 100번 이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죄에게 계속 지는 이유가 뭴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생각보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가 정말 달콤하게 다가와서 쉽게 넘어지는데 그 죄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너희가 뭐뭐뭐 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뭐뭐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식의 표현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냐 라는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너희가 알지 못할 뿐더러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이며 예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존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바꿔줬는지를 너희가 잘 모른다는 식의 그 답답함의 표현이 저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느껴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전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부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 서로 어느 파가 누가 더 위대하냐, 당파를 나눠서 싸웠던 문제를 가지고 다뤘고 그리고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다뤘는데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불화가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을 가지고 바울이 그 잘못을 지적을 하는 것으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있겠죠. 불화가 없을 수는 없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자들일 뿐이지 우리는 완벽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불화나 언쟁이나 서로 간의 다툼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있기 마련인 이런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의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바울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지게 되죠.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너희 중에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여기서 구태여라는 이 말은 굉장히 강한 어감이에요. 어떻게 너희들이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들 앞에다가 세상에다가 그것을 송사하고 고발할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강한 질책의 뉘앙스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고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도 아니고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일을 가지고 그것도 교회라고 모인 사람들이 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송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심정이 어때 보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심정을요 요즘 그냥 우리말로 그냥 속 시원하게 느껴지는 말로 하면은 쪽팔린다는 거예요. 쪽팔린다. 어떻게 쪽팔리게 너희들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라는 식의 표현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바울이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세상 법정, 로마 법정을 바울이 하찮게 여겨서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로마 법정을 향해서 불의한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경의 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법정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송사할 수 있냐라는 식의 표현, 답답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나온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속상하고 굉장히 답답한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성도로서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모른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답답함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여기서 판단이라고 표현되는데 판단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유다서 1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외에도요 성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모든 천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심판들을 같이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심판할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는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심판대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왕자의 그 권세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왕노릇할 자로 우리가 세움받게 될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분명히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죠. 마치 뭐와 같아요? 판사가 재판하다 말고 재판부 벗고 내려가서 죄수 올라가세요 하고 죄수가 판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뭔가 너희들 지금 앞뒤가 바뀐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너희가 어째야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 모를 때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죠? 왜 법정에 서겠습니까? 인정 욕구 아니겠어요? 내가 법정에 서서 소송해서라도 내가 지금 의롭다는 것을 확증받겠다. 내가 소송해서라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증받겠다라는 그 인정 욕구로 지금 서로 간에 소송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모든 소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할 때 여러분 법정에 갈 수도 있고 소송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린도 교회가 법정에 섰던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극히 사소한 거 가지고, 그것도 교회라면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하다가 고소를 하게 됐다. 교회라면서 그 사소한 것 조금 더 넘어가지 못하고, 형제라면서 그 사소한 것 조금 더 용납하지 못하고, 나에게 피해 준 것, 나에게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눈꼽만큼도 양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승소해서 내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소송 걸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내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내 신분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소한 것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져주고 말죠. 우리 어른과 아이의 싸움에서 어른들이 그냥 져주고 말지 않습니까? 굳이 그거 내가 집착해봐야, 그거 이겨봐야 내 신분이 달라질 게 없고, 이미 내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이미 심판, 함께 심판할 자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셨다라는 그 신분을 알 때 그냥 져주고 말아도 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마지막 날에 왕노릇하겠다. 이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죠? 우리가 그 신분과 그 존재를 알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 그냥 한번 져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한번 우리가 넉넉하고 그냥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존재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져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자들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거 소송 걸어서 내가 입증받고 내가 검증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함께 왕노릇할 자로,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자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고린도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이 4장에서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다가 말할 때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6장 5절에서는 이제 대놓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울까요? 교회라고 하면서,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거룩하다가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잖아요.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이 교회의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소송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2019년도에 소송왕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1년 동안 2만 778건의 소송을 걸었대요. 한 사람이서 2만 778건을 소송을 걸었대요. 굉장히 깜짝 놀랄 일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이요, 여차하면 소송을 거는 나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로펌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차하면 그냥 명예에서 그냥 걸어버리고, 정말 소송을 정말 많이 거는 나라라고요. 교회라고 뭐가 다를까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유튜브에다가 교회 소송 그냥 쳐봤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로펌들이요, 자기들이 교회 소송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유튜브에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교회 교단적인 법적 쟁점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쟁점들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사회법적 쟁점들 또한 자기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울러서 변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로펌 안에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대요. 집사 직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가 교회에 관련된 소송들은 전문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님들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냥 할 일을 하는 건데 그 변호사님들이 그렇게 홍보를 할 만큼 교회 안에 소송이 많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서로 분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소송 건수가 많으면. 사실 우리 주변에도요, 교회 안에 또 교단 안에 서로 소송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여기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새로운 목회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또 교회 안에 어떤 분쟁이나 교회 안에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 서로 동의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 서로 소송 걸면서 서로 분쟁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깨지는 교회들도 있고요, 무력을 동원하는 그런 아픈 일들도 있고요. 제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가슴 아픈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소송 거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해서 뭐 소송은 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겠지만 때로는 걸어야 되는 그런 정말 걸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겠지만, 그래도 교회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도 교회는 사랑이 있는 장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운행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 아니냐고요. 용서와 이해와 화합과 내가 양보하는 것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때론 분쟁하고 소송에 갈 수 있겠지만 로펌들이 자신들이 교회 전문 변호사라고 홍보할 만큼 교회 안에 소송이 많다라면 우린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과연 교회 안의 소송 문제만일까요? 그냥 정말 우리가 세상에 덕이 안 되는 모든 모습들은 사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해결해내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세상에 덕이 안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린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차라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제자들과의 만찬의 자리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다 몇 시간 뒤면 다 버리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신을 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이미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불의한 일을 앞두고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음식을 떼주시고 잔을 나누시고 똑같이 사랑해주시고 다 알면서도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지 않으시고 참아내시고 속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법정에서 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실 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합리하고 불의한 그 십자가의 사형틀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해서 그 십자가의 사형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언변의 능사가 당연히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불의를 그냥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인 된 우리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말 불의한 일을 겪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를 묵묵히 그냥 담당하시고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욕구인 생존 욕구까지도 예수님은 다 비워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길 바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입증하고 나를 검증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구별된 자, 우리는 거룩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법정에 송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교회 안의 문제라면 교회가 덕이 되기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되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고 교회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한 그 통로가 되기 위해서 참는 방법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교회가 덕이 되고 교회가 여전히 세상과 구별된 정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한 번쯤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과답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답게 구별된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하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구별된 자답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끝까지 씨름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예수님은 자기가 그냥 불의를 당하셨는데 이들은 불의를 행하고 속였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법정에서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했다. 뭔가 돈을 줬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다른 불의들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 이렇게 불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렇게 불의를 일삼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탐색한 자가 뭐예요? 여러분 드래그퀸 같은 거 아세요? 남자가 막 과하게 여장하고 다니는 것을 탐색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남색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자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그런 불의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불의한 자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고 송사당해서 고생하고 있냐? 너희도 불의한 자였다. 너희도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어떻게 거룩하게 그리고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 받은 자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그 불의를 당해주시고 내가 당해야 될 그 불의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칭해주셨다면 너희도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않니? 너희도 충분히 그 불의를 그냥 당해줄 수 있지 않니? 너희도 사람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냥 용서해주고 받아줄 수 있지 않겠니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법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은요 문제가 생기면 소송 걸고 명예훼손 걸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 원리로 움직이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은혜의 원리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그냥 불의를 참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는데 그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은 자고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입니다. 그 칭함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다시 바울은요 5장에서 나왔던 이 음행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듯 보이죠. 모든 것이 가나라는 이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아닙니다.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말이에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판을 쳤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영지주의자들의 사상들을 많이들 받아들였다라고요. 헬라 문화권에 이게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영지주의자들이 뭘 가르칩니까? 육과 영의 완전한 이분법적으로 갈라져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은 완전히 고귀한 것이고 육은 완전히 이제 하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영은요 이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죠? 영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 고결한 것이고요. 이미 영은 구원 받았고 육은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것이고 썩어 들어가고 육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육은 하등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영에게 영향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영만 살아있고 내 육은 죽을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영은 살아있고 내 육은 죽을 거기 때문에 내 육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그 영지주의의 사상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상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자유하며 모든 것이 가하다. 내 영은 자유하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굉장히 문란했죠. 너무너무 문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들이 음식 규례의 문제를 가지고 성욕을 충족시키는 거에 만족시켜 끼워 맞췄겠습니까? 구약의 음식 규례가요 선교를 하면서 사라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플 때 음식으로 내 식욕을 채우는 게 합당한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내 성욕이 차오를 때 성욕을 푸는 것도 너무나 합당한 일이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 것을 내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것처럼 내가 성욕이 오를 때 성관계를 맺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부간의 성관계가 아니라 근데 성전에 그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 성창들과의 성행위를 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넘어선 성행위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만 그리고 뒤에 보면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해 있지 않고 주를 위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지만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너희 몸은 주를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을 때 영혼만 부활했습니까? 육도 같이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같이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못자국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권능으로 너희도 부활시키실 것이다. 그 권능으로 우리의 육체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육으로도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육체가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등한시 여기면 안 된다. 육으로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자유한 존재죠. 자유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행위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행동은 달라져야죠. 자유와 방종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자유하다라는 이유로 죄에 대해서 방종 상태에 빠지면 그것은 진짜 자유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억압이 되고 죄의 노예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 죄를 더 갈구하며 그 죄의 노예 상태에 빠져 있겠냐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방종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될 만한, 죄를 별로 짓고 싶지도 않은, 죄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한 죄로부터의 완벽한 자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요, 진짜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모든 것에도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죄에 빠지고 방종 상태에 빠지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나를 속박하는, 나는 죄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경은요 남녀의 성적 결합을 한 몸이 되는 것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면서 창녀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냐? 창녀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은 그와 한 몸이라는 것,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창녀는요 좀 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이 창녀는 바로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성전 창기들이었죠. 성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신을 섬기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성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을 내 영에 모시겠다는 것이고 나도 그와 한 몸이 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내 성욕은 내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 성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증한 이방신과 가증한 것들과 가증한 죄들과 한 몸이 돼서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는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한 몸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전에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요, 말과 우리의 마음은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국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다른 세상의 가치들과 연합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코 육과 영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영지주의자들의 이 생각들은요 오늘날도 너무나 만연해요. 나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다, 내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나 자유해, 죄 지을 수도 있지 뭐. 우리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그럽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냐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 나 정말 그래도 주님 사랑하긴 하거든. 내가 죄를 짓고 있긴 하지만 주님 사랑하긴 한다고. 그런데 내가 계속 내 육체가 약해서 계속 죄를 짓는 걸 어떻게 라면서 계속 이야기한다면 사실 그거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죄를 이기기 어렵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합리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적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자꾸 내 육체가 약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관계 속에서 수시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걸렸는데 그 상대방이 나 그래도 당신 사랑하긴 하는데 내 육체가 자꾸 다른 사람 자꾸 찾게 되는 거 어떡해? 라고 말하면 결혼 생활 가능하세요? 나 사랑하긴 한다고, 내 마음은 정말 당신 사랑해, 근데 내 육체가 자꾸 좀 가끔 뭐 그럴 때도 있고 그런 거 어떻게 뭐 받아들여지십니까? 뭐가 다르냐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정말 내가 주님께,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순결한 신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과감히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과감히 죄를 끊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을 피하라, 그죠? 음행을,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한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만큼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한대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음행은 정말 내 몸에다 죄를 짓는 거니까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음행과 같이 이런 달콤한 죄의 유혹들은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맞서 싸워봐야지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연합된 자라면, 정말 주님께 은혜 받는 것을 기억하는 자라면 그 죄의 자리를 애시당초 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하면서 그냥 도망쳐요. 죄의 자리를 그냥 박차고 떠나버립니다. 아, 우리 마님이 오늘 왜 이러시나 이러면서 그냥 설득해보고 오늘 좀 대화를 하면서 이 상황을 좀 풀어가야겠다, 이게 아니라 죄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할 만한 자리라면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정말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자들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합당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원어로 에고라스 데테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요 특히 어떤 값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사용되던 말입니다. 노예를 사서 해방시킬 때, 그리고 값으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어 팀에는요 비싸다는 의미와 그의 합당한 금액을 공정하게 합당하게 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죄의 노예되어 있던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서 합당하게 어떤 불의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편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대로 다 계산해서 합당하게 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너무 비싸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지, 예수님께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 값싸거나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주님 다 같이 위대한 신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값싸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비싸게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그 대가를 다 치러서 죄의 노예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변화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신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사탄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라고 예수님이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한 자라는 것이에요. 훨씬 더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가슴 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해볼까요? 네. 한번 내볼까요? 시작.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값어치가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억짜리 다이아몬드 있으면 그거 쓰레기통에다 보관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의 값어치를 알아야 죄같이 그런 시궁창 냄새 나는 더러운 곳에 우리 자신을 두지 않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과 함께 심판할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로, 그리고 거룩하다라고, 너희들 구별된 자라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성전이라고, 너희들은 더 이상 사단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소유라고, 너희들은 내가 대신해서 너희들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내 피값을 대신해서 죽어줄 만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어줘서 너희들을 노예되어 있던 너희들 대신해서 살 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자인데 왜 자꾸 그 가치 있는 자를 하찮게 사용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굳이 내가 세상의 법정에 소송해서 나를 증명해야겠습니까? 굳이 내가 음란한 죄에 그 시궁창 냄새 나는 곳에 나를 둬야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 그까짓 거 안 지어도 됩니다. 이미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보다 더 높은 고차원적인 기쁨과 만족과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는 자들 아닙니까? 제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예수님께서 비싸게 주고 산 여러분들의 그 새 생명을 값어치 없게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되었던 자입니다. 정말 더럽고 시궁창 냄새나는 그런 추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너무나 비천하게 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존귀한 자로, 나를 거룩한 자로,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셔서 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남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불의한 일을 다 감당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뭐 그 불의한 거 뭐라고 우리가 그걸 감내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만드셨는데 내가 이 세상에 그 음행한 문제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기꺼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나가서 주님 우리의 육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